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서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연설 배경과 내용을 좀 윤 기자가 요약을 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게 1월 6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달하고도 이제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 핵실험 직후에 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고요. 이래서 사실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안보적으로 진짜 엄중한 현실을 맞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안보 현실 등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서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또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아울러서 일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부의 그 조치들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내부의 단결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난 3년 동안 시행해왔던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그 분명히 밝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대로 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설의 배경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북한 정권을 겨냥해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 있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 이 북한의 붕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어휘인데요. 그 체제 붕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인데요.
그렇죠.
상황이 그대로 가면 즉 북한이 핵 실험을 계속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일 것이다. 이런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아울러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죠.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제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 강력한 그 조치로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북에서도 역시 강경 조치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요.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그 16일 그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그 개성공단 그 정면 중단의 그 결정 배경과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지난 10일 날 한국의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성공단을 그 전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가 나오자 그 한국의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니까요. 거기 나와서 그 개성공단의 그 가동 중단 을 한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그 1억 달러 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북한 주민들의 그 생활 향상 또는 개혁 개방 이런 쪽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돈을 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현금이 바로 한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그 납득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그 대북 제재에 그 나서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이 또 북한에 대해서 그 대북 압박을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른 나라 중국이나 무슨 유럽이나 미국 보고 그 수출이나 이런 어떤 압박을 하기는 좀 그 이것이 맞지 않는다 모순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개성공단 이번에 약 그 124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이제 철수했는데요. 개성공단 그 철수 기업에 대한 대책을 그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남북 경협 보험에서 그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그 피해가 간 철수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한 90%까지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하면 대체 부지 개성공단에 당장 공장 부지가 없어지니까 어디 다른 데서 적절한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또 저리 융자 공과금 유예 이런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어쨌거나 그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이 개성공단 폐쇄 말고 또 어떤 대북 지렛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 박 대통령이 이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그런 그 특별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네.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북한의 돈줄과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찾아서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당국이 해외에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여행사들이나 또 그 일반 국민들한테 관광을 갔을 때 그 북한 식당 출입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에 따르면요, 이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 이것이 대체로 한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12개의 나라 정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북한이 한 해에 1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북한의 노동당에 입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일단 모든 가능한 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그 북한 식당들을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조치들을 더 돈줄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전문가들은 그것의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다소 그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운영하는 그 식당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런 데 이제 있는데, 한국인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서는 사실 좀 호기심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또 그 권고가 있으니까 조금 덜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박 대통령은 북풍 의혹처럼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민주국가고요. 또 언론의 자유가 뭐 철저히 지금 보장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처음에 그 지난 10일 날 한국 그 통일부 장관이 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나와서 연설을 했지만 아직도 뭐 한국의 그 여야 정치권은 그 상당한 그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정치권과는 별도로 한국 국민들은 대체로 그래도 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그 연합뉴스와 그 공영방송이죠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그 14일 날 그 발표됐는데요. 개성공단 이 폐쇄 조치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민중의 대체로 그 한 54.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개성공단 폐쇄는 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폐쇄하지 말고 기존처럼 계속 가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한 41.2%입니다. 그러니까 한 5대 4 이 정도로 대체로들 그 찬성을 하는 거고요. 연령별로는 대개 50대 이상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체로 개성공단에 찬성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잘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것은 주로 이제 그 논리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 과거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그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의 마중물이라는 입장을 써가면서, 이것은 정치 논리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의 상징이다라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이 그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그것이 핵개발 그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럼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사실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의원들의 그 추궁성 질문에 사실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더더욱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용 여부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네.
실제로 그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과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방지 이것과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좀 더 논란을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에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그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날 국회에서 나와서요. 그 긴급 안보 상황 점검 당정회에서 나온 얘긴데요. 국가정보원은 이번 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북한 동향을 보고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그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또 이 문제는 대남 공작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정찰 총국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는 물론이고 또 한국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이나 그 쇼핑몰, 또 다중이용시설과 전력이나 교통 등 국가기관시설 등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 일부 그 탈북자, 고위급 탈북자, 과거에 그 북한에서 그 외교관을 했거나 그 한국에서 굉장한 지금 뭐 대북 그 전단을 날리는 이런 활동을 한 탈북자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뒤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이 국제적인 접촉, 외교도 대단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방안 등을 협의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조태영,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죠. 제1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안보 관련 당국자들을 연쇄 접촉을 했는데요. 사실 그 조태영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그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 폭주하는 기관차라는 표현을 썼고, 네, 또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들을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이 그걸로서 대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단절됐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그 고위급 접촉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됐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다음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그 회동 결과를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축으로 끌어왔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 사실상 이제 대화라는 부분은 당분간 논할 시점이 아니라라는 부분 말로서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아예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건가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 현재 현 상황에서는 그 미북 대화 또는 남북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남북 대화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뭐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대북 정책에 상당한 그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하고 우리는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거의 한 뭐 20년 이상 추진해온 그 햇볕 정책을 사실상 단절을 하고 상당한 대북 압박, 대북 강경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요. 남북 대화가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 이제 미북 대화 얘기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무부도 뭐 한국 정부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이 먼저 그 핵과 미사일, 국제사회의 여러 만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연달아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서 1월에 핵실험을 하고 2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런 도발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또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 마크 토너 부대변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러 그 대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육자회담 북한이 아직 육자회담 재개할 의사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저 미국 정부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크게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저희 기본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네, 이제 방금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그 조 대변인의 발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정부가 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또 한 부분은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7일 그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하고 그 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화를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했냐? 이 그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 그 전환,
네.
지금의 정전협정을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은 일단 그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하고 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선적으로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그 평화협정 전환과 비핵화 실현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는 데 대해서 그 부인하는 거부한다고 할까요? 이런 네.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제시한 것은 한반도를 이제 비핵화하고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자. 좀 어떻게 보면 맞바꾼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중국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낸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뭐 이 질문은 뭐 중국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첫째로 뭐 말씀드릴 것은 그 중국의 이런 입장이 그 베이징 정부의 그 기존 입장의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 북한이 핵실험 할 때부터 그 국제사회가 쭉 대북 제재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일관된 입장 중에 하나는 물론 안보리가 나서서 대북 제재를 취해야겠지만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이른바 3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육자회담이든 뭐든 강조해왔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그 육자회담이 아니라 평화협정 그 비핵화 다음에 평화협정 을 맺는 이 과정을 병행해야 된다. 이곳이 하나 좀 이제 달라진 점인데요. 어쨌든 중국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자회담의 그 의장국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은 평화협정은 사실은 그동안 그 중국보다는 북한이 쭉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지난
네.
한 2, 3년간
네네.
그 평화협정만 체결이 되면 이런 적대시 정책 이런 것도 다 없어질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집요하게 2, 3년간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것은 일종의 그 북한과 중국의 입장은 일종의 한 절충안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제재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재는 하긴 하되 이와 동시에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도 병행 추진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일종의 그 중간 서서 그 절충을 하고 또 요번에 그 대북 제재가 이제 뭐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면이 제재로 해서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지금 한반도에서는 사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 전투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라는 이제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9.19 공동성명에도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명문화가 돼 있는데요.
네.
그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바탕으로 해서요. 2007년에 역시 6자회담에서 213 합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213 합의는 그래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큰 틀 안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협의해 나갈 다섯 개의 실무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그중에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이것을 다룰 실무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가 러시아가 의장이 돼서
네.
회담을 몇 차례 실제로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주된 의제였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이 육자회담 자체가 2008년에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체제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관심사였고 또 육자회담에서도 상당히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제기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한 달 보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 이 대북체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유엔 안보리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접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겉으로 드러난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1, 2, 3차보다는 상당히 지금 뭐 그 시간이 많이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마크에서는 상당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그 고위 당국자가 그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이 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서 양국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는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이달 말께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뭐 지난달에도 그 1월 그 말까지 채택하는 게 목표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의 관측통들은 이 미국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제재 문구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그 말하자면 의견 조율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왕이 외교부장이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그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네.
이 방안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그 결의안에 포함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장을 결의안에 실제로 중국이 담으려고 한다면은 사실 현재는 제재 국면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과는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좀 그 결의안 채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에서 입장을 고수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자, 뉴스포커스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관련국들 또 국제기구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이렇게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그야말로 최신 무기 또 가공할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 공군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한반도에 보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는 미국이 그 핵 전폭기 이것을 또 그 한반도에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F-22 전투기, 이게 랩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서는 최강 그리고 네. 최첨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네, 네.
핵무기를 싣고 그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한 F-22 전투기는 4대였고요.
네.
이 중에 2대는 당분간 한반도에 그 체류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 비행기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폭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이어서 사실 굉장히 그 두려운 존재로 북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B-52 폭격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미국 무기들이 한반도 전개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 또 이제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례적인 뭐 합동 군사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그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한민구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다음 달 실시되는 그 연례 그 미한 합동 훈련이죠. 키리졸브 훈련과 독실 훈련에 약 15,000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그 최대 규모의 그 한미 합동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그 이렇게 그 강하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역시 북한의 그 핵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미한 동맹관계 굳건함을 과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도발을 더 이상 하면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그 대북 그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이제 드디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주 공식 발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한미 두 나라가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제 사실 상당히 진전이 됐다.
네.
공식화 단계를 넘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상당히 논의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요청이 없었고 또 그래서 협의도 없었고 또 결정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쓰리 노 세 가지 없었다라는
네.
그런 방침을 줄곧 밝혔던 데에서는 상당한 큰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흑내희 대변인이 17일 그 기자회견 그 브리핑에서 한 얘긴데요. 관련국들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런 그 사드 배치는 그 중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뭐 겉으로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일종의 그 내정 간섭, 한 나라의 그 국방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상당히 좀 불쾌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은 이 친구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탁 밑에다가 기관총을 놓고 얘기하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면서 얘기한 걸 보면 중국은 참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에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중국은 이번에는 그 포기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드에 대한 반대 수위를. 그래서 결연하게 반대한다, 엄중하게 반대한다.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오다가 결국은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레이더입니다.
네.
이 레이더에 말하자면 그 거리가 미치는 거리가 거의 2000km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중국의 내륙까지 그 사드의 그 범위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말하자면 그 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안보상 상당히 준비태세에 있어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중국 측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고려도 다른 나라의 국익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무기, 특히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이 이제 다 상대방의 그 레이더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그 한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북 제재법이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이 얘기가 된 거는 사실은 그 핵무기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은 이제 그런 셈인데요. 그 이것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분명한 것이죠. 이 법안 자체는 그 얼개가 이미 그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1월 달에 실시한 직후에 이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면서 하원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어서 상원이 또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좀 더 그 제재에 대해서 강화된 내용을 담은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예, 그렇게 되자 하원은 상원의 강화된 법안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이틀 뒤에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18일부터 그 법안이 발효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상하 양원을 전격적으로 통과하고 또 내용도 좀 강화가 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곧바로 여기에 서명을 해서 이렇게 이 법안이 발효가 된 것인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북한 제재법은 이란, 과거의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테러 지원국을 묶어서 제재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북한만을 겨냥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인한 그 위협 이런 도발 상황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대처의 필요성을 그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의회로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은 참 드문 일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히 좀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통과된 것이 그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인데요. 제재가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관계된 연루된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제일 끼어들기가 쉬운 데가 많이 사람을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고깃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식당 종업원 일이었습니다.
그 영업이라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이잖아요.
두 번째 직장은 마트라고 부르는 대형 할인 상점에서 물건 사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와주는 일용직 자리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무슨 몇 그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0점이 나온 거예요.
일용직 일꾼에서 정식 사원이 되고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을 때 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오파는 매장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아니 중국은 아니에요 하면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어느 날 퇴근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의 보상관계로 사람을 만나다가 네 번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그냥 잘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학증권을 바빠야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도 대학을 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가장 자본주의 논리가 가득한 금융 보험업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정말 처음에는 그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용어가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팠는지
보험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북한 사람 김기숙 씨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금융 자산 관리사가 됐습니다.
아, 저는 A플러스 SH라고 착한 보험도 들어가고 착한 보험 119예요. 그쪽에서 지금 요얄 팀장으로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금융자산관리사 김기숙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실전이 시작되고. 네, 그때부터 실전이 시작되고 하루가 너무 하룻밤을 자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황당하게 보냈던 시절도 있었어요.
거절당했을 때도 있으시죠?
거절은 많죠. 그 처음에는 막 거절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절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아 이런 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꼭 거절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꼭 전화가 오셔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일이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참 상처도 많았습니다. 탈북자라고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도 없지는 않았지만 진심 담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나면 한참 시간이 걸려도 꼭 돌아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흐뭇하죠. 흐뭇하고 뭐 그 명함 앞에는 그냥 뭐 저희 이름과 뭐 저희 직이 해서 나열돼 있고 뒤쪽에 보면 제가 하는 일들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와 함께 꺼내놓는 명함 위에 이름 석자. 김기숙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같이 배우고 익히고 마음을 다지면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업군으로 말하면 금융, 네. 네. 자산, 관리사.
관리사.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 가정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개인 가정들에서 만약에 뭐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는 가정주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가정변호사, 보험이라든가 모든 금융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산관리사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과 은행 상품을 관리해주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자산관리사.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 돼야 되는지 첫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서는 안 돼요.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만나서 서로 나를 알기까지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다가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집에 월급이 그 월급이라든가 그 토탈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고 어떤 부분에서 보험은 얼마 나가고 저축은 얼마고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분석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해 주는 일이 김계숙 씨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 네.
새로운 상품들도 나와도 봐야 되고.
네. 여기가 매달 바뀌어요. 매달. 손해보험 상품들도 매달 바뀌어요. 그리고 생명보험도 매달 바뀌어요. 이번 달에는 뭐 어느 회사 트렌드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객한테 최선으로 좋은 걸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고객이 한 번 가입을 했지만 평생토록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당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정말 이 집에 맞게 해서 정직 저희 사범감인 거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하게 정말 나를 내 집에 설계를 하듯이 그 집도 똑같이 이렇게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남편과 어린 아들을 빼고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던 김기숙 씨 이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이 1,000명이 넘고 또 그 중에 절반은 기숙 씨가 관리하는 고객이 되어 있는 정도니 얼마나 부지런히 뛰며 살아왔는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희 1호 고객이 그 며칠 전에 아셨던 분이었었는데 그 한고향에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향, 네, 고향 있는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육을 받을 때인데 아, 이 사람을 내가 고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보험 있으세요? 없대요. 아차! 하고 가가지고 그때 처음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고
기숙 씨의 첫 번째 탈북자 고객도 한국 사람 1호 고객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분한테 저는 뭐 작은 선물, 명절이 되면 선물이라든가 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찾아뵙고 하거든요. 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만 생각하며 뛰어다니고 주말에는 교회를 찾아 봉사도 하고 이웃도 사귀어가면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담동 사업단의 신인 중에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 보배의 매력은 삶에 대한 열정, 또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장점이죠.
회사에서도 빛이 나는 보배 같은 일꾼이라고 말하는 상사의 평가는 그냥 지나며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하루 출근을 해서 편안한 시간, 점심시간도 뭐 별도로 막 이게 즐겨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주일날 가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이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무실에 오면은 전투죠. 그다음부터 들어오면은 할 일도 많고.
남들이 식사를 즐기는 시간에도 집으로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시간에도 김기숙 씨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눈물을 와서 진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많아. 누가 울리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래. 뭐 일하다 보면 트러블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막 말해서 막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들 사이 그런 일들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에서 뭐 서로 감정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털어 못 놓고 이렇게 막 하던 때도 많았죠.
어디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지만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 김기숙 씨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거네. 그 언어 때문에 많이 속상을 했죠. 딱 표현을 하면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중국에서는 안 왔고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냥 단통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딱 북에서 왔다면 벌써 생각하는 시선부터 그 각도부터 들리죠. 아, 예. 하고 이렇게 못 먹고 못 살다가 온데 이렇게 벌써 그거부터 급부터 낮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이렇게 괜찮구나, 멋있게 사는구나, 아 마인드도 괜찮네, 아 말을 해보니까 어 한국 사람이랑 틀린 게 없네, 이런 거를 회사마다 다니면서 저는 그거를 진짜 저희 후배들이 항상 보면 어디가
김기숙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전체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는 일, 바로 김기숙 씨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한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실력 있는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여기 업계에서 토탈 이동을 했어요. 제가 그걸 딱 밝혀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아마 서두글로 말하면 그냥 한 천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한 만큼 대가는 큰 돈의 월급으로 돌아왔고, 사람 속에서 일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마음도 다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겪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기반을 잘 닦아놓으면 아, 그 시선은 북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시선은 틀려질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 누가 김기숙이 하면 떠올릴 거잖아요. 아, 이 사람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부터는 생각을 하죠. 바닥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이 쉽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제가 뒤에 후배들이 온다고 해도 정말 쉽게 일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2006년 그날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북에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장사를 하면서 한 끼 한 끼 떼니 끼니를 뭐 외우면서 살았겠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서울 생활 9년이 지난 지금은 문득 문득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됐구나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갓 나온 이북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지금 당장 뭐 오케이 하면 크게 크로 막 이렇게 막 돼야 되고 그렇게 급한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제 누구 다 해주고 감정적인 걸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내가 정말 한 저거는 다 감춰버리고 저 혼자만 웃으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해줄 때 아 이게 내가 이제는 진짜 여기 사람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갖게 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됐다는 것.
아, 이게 자유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땅. 그렇잖아요. 뭐든지 할 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꿈만 있으면은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도전 정신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서 접해서 나갈 때 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두려움에 떨며 압록강을 건넜던 김기숙 씨가 아니라 고향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모습의 사업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꿈은 한국 분들도 많지만은 이북에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뭐 제대로 된 금융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정직, 기본 정직인 것 같아. 정직한 돈을 벌고 싶고 정직으로 나아갈 때 자식한테 또 부끄럽지 않는 삶, 이런 꿈을 향해 도전해서 달려갈 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 VOA 두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IA, MI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MIA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Alice, 정말 오랜만이다. 한동안 볼 수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자 Alice가 답하는데요. I know, I've been MIA. 알아, 그동안 좀 사라졌었지.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거든.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아, I see.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MIA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is the letters M-I-A, M-I-A.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f someone is MIA, they have disappeared or is out of sight from others. MIA는 Missing in Action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군대 용어로 전투 중 행방불명된 군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 오랫동안 사라졌을 때나 소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쓰는 잠수타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나 봅니다. 제이슨이 알리스에게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냐고 묻자 알리스는 시험 공부 때문에 연락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하네요.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Jessica is MIA again 는 제시카가 또 사라졌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o MIA. People are going to worry about you. 라고 하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지 마. 사람들이 너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IA 이 줄임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렛츠 리뷰.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t'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has disappeared or has been out of sight from others for a while.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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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